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존전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신 것은 베드로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두 제자를 택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있는 모든 일에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믿고 또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그 삶, 그 모든 것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 아버지께 듣고 따르는 그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일일이 써있든 안 써있든 예수님이 행하신 것, 말씀하시는 것, 그 배후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지시하셨다,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이렇게 그 모든 행하고 말하는 그 배후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증거하셨고 사도들도 이거를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지시하셨다라고 밝혀준 곳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아주 일일이 다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일일이 그 배후에 특히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 후에는 그 말씀 뒤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그 예수님에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 하는 말, 하는 생각,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만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지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게 하심만 좇아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를 분명히 택하셨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시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고 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따르오리다 고백하면서 모든 직업 그리고 가족들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인간의 그 약함,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성격도 급하고 격하고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다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홀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 흠투성입니다. 베드로보다도 흠투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성령으로 인해서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는 그러한 그릇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성령이 강림한 후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그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밖에 되지 아니하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의 의밖에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볼 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요. 인격적으로 뭔가 갖춘 것 같고 하나님한테 열심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자요. 그 안에는 시기와 탐욕이 가득하더라. 말하자면 내면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내면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나 그 종교적인 경건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타가 고민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본인도 깨닫지 못했고 그 옆에 있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보시는 그 눈에는 그들의 속에는 썩은 게 가득했고 정말 시기와 탐욕이 가득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예수님한테는 오지 않는, 우리 안에 죄악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싹 눈 감고자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뭔가 좋은 거 있다고, 나 조금 잘한 거 있다라고 그것을 내세우는 데에 우리는 열심이지요.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고 나를 없어 여기지 않나, 누군가가 나를 책망하지 않나, 그거에만 경계하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선은 하나도 없다라는 벌써 이미 판결이 내려있는 우리의 내면인데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서 세상에서 가장 음침하대요. 우리 마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적행이라고 얘기해. 아주 밑도 끝도 없는 늪 같은 뭐예요? 지옥 권세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썩은 거는 썩은 겁니다. 아무리 그 아름답게 피었던 꽃도 져서 생명력이 잃어버려지고 그리고 썩으면 어떡해요? 그건 어떤 쓰레기보다도 우리 뭐예요? 참 초치곤란이에요. 냄새까지 나고. 우리 음식들도 마찬가지죠. 음식 쓰레기는 훨씬 더 냄새를 풍기고 훨씬 더 또 잘 썩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좋다라고 하는 거, 뭔가 살아서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향기 내고 그랬던 것들이 이 마음 안에서 썩어지면은 뚜껑을 닫을수록 잘 썩어요. 뚜껑을 닫으면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지만 그거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 눈에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다. 일본 말로는 그게 가장 음침하다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리다 그럴 때는 굉장히 훌륭해 보이지만, 우리가 아마 여기서 헌신 예배하고 또 누가 뭐 헌신하고 해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고 또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막 박수 쳐주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못해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믿고 사람의 말을 듣고 칭찬하고 여기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다 너는 거짓말쟁이다 뭐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리니 그건 그의 마음이었고 그의 마음의 진실이었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그 자체가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못한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려고 이제 여기다 놔두고 그리고 우리끼리 가진 거 다 해서 우리의 힘을 다 해서 뭐를 해서 열심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합시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제 동생이 이제 큰 교회에 그 목사인데 뭐 하면은 맨날 회의한대요. 뭐 해서 또 그래서 같이 뭐 한대요. 야 회의 많이 하면 공산당이야. 왜 그렇게 많이 회의를 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맞아.
그러고서 그냥 제가 동생이니까 웃어요. 그렇지만 우리부터라도 돈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길까 생각하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지 지금 내 마음이 염려하고 있고 궁리하고 있고 하나님에게서 눈 돌리고 있고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떤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순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몇만 명 있는 교회에 그 정말 모든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또 그러면서도 더욱더 뭔가 사역을 넓히기 위해서 뭐 재정적이고 사역적이고 어떠한 것이라도 자꾸 모여서 뭔가 정보 교환을 하고 회의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뭐예요? 인간의 기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숫자적인 게 처음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제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5,000명이 있었고 성령이 날마다 그 믿는 자의 숫자를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해줬다고 그랬으니까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만 명이 넘는 그러한 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물건을 공용하고 그리고 내 것 제 것 없이 재산을 팔아서 다 같이 부족한 자 없고 남는 자 없게 생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그랬냐? 베드로가 지시한 거 아니고 회의에서 결정한 거 아니고 각각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오른손이 한 걸 왼손으로 모르게 하는 그 구제를 한 거예요. 누구도 나는 얼만큼 헌금했다 뭐 했다 물론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뭐 내놨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게 성령이 하게 하신 거니까 다들 순종한 거지 내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놨다가 아니에요. 원래 그건 다 하나님 거죠.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을 받은 것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아니요. 원래가 하나님 거예요. 다. 그리고 내가 가져도 하나님 것이고 드려도 하나님 건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아주 일심으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모든 걸 받았다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쓸 때는 뭐예요? 그냥 즐겁게 쓸 수 있었어요. 그냥 지갑에 딱딱 긁어서라도 다 같이 나누고 다 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쓰면서 기뻤는데 내 지갑에 있는 돈도 하나님 거다. 이게 하나님한테 받은 것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일일이 이것을 이렇게 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닐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쓸 수가 없고 뭔가 갑갑하고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는 거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뻐하고 축복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서는 우리가 그냥 먹고 쓸 만큼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냥 정말 다 그거를 즐기기만 누리기만 하는 것으로 족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관리해야 되고 성숙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걸 갖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야만 될 만큼 우리가 성장하면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세요. 이제 너 기쁘고 좋은 대로 너 쓰고 싶은 대로만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묻고 듣고 순종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초신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부터가 다 그런 생활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 그렇게 그들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런 면에서 볼 땐 불행합니다. 하나님에게 듣고 그대로 산다. 그 전에 뭔가 하나님을 믿는 많은 행위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묻고 듣고는 뭔가 예언하는 사람이나 목사님이나 뭔가 오랜 신앙을 가져야지 되는 것 같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성령님이 임하면 내가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 수 있는 실질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교회 다녀도 잘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음성 모르고 음성을 듣는다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아침에 큐티하는 게 음성 듣는 건가? 가서 열심히 설교 듣는 게 음성 듣는 건가? 그러면서 자기 삶을 어떻게해야되는지를하나님의뜻대로사는것이어떻게해야되는건지를아직뭐감이안잡히는분들정말많이만납니다그리고어떻게해야되느냐를자꾸물어보는거예요그리고자꾸책을찾고사람들한테물어봐요어떻게예수믿는거가올바로믿는건지여러분이누구한테물어야되겠어요하나님한테물어야지그게하나님이가르쳐주는문제지하나님기뻐하시는게뭔지를하나님께물어봐야지사람한테물어보면사람이어떻게알아요사람은똑같이자기일도모르는사람들이에요예수님이가룟유다가배신해서팔릴것도알고계셨고그렇게죽기까지따르오리하고고백한그베드로가하룻밤을지내지못하고예수님을부인하고저주할것도알고계셨습니다그러나그제자들사랑하기를멈추지않았어요우리가만약에그런거를미리알고있다면일어나기도전에화를냈을거예요삐졌을거예요너무나상처를받았을거예요내가너한테어떻게해왔는데어떻게그럴수가있냐근데예수님은그것이하나님의뜻을이루어드리는그과정속에있는것을알고계셨어요그리고그냥그거를받아들이셨어요그리고부활하셔서이베드로에게나타나신것입니다베드로에게나타나셔서계속교제하면서예루살렘에있으라그랬는데도또가서바닷가에가서또어부노릇하고있는거예요그런베드로에게지금예수님께서다시나타나주셨습니다그리고저희가조반먹은후에예수께서시몬베드로에게이르시되요한의아들시몬아내가이사람보다더나를사랑하느냐요한의아들시몬은인간적인그런연약한우리와똑같은그러한인생으로서의베드로예요그런시몬이에요그에게네가나를사랑하느냐근데이모든사람들보다이거는사람끼리의비교해서가아니라네가그누구를사랑하는그사람들보다네가사랑하는어떤사람보다어떠한물건보다어떠한그꿈어떠한것보다보이는거안보이는거다합해서네가가장나를사랑하느냐하는그런질문도되고요또이세상누구하고도비교할수없이네가나를정말제일사랑하느냐라는그런것도됩니다아무튼베드로에게있어서가장사랑하는자가예수님이냐하는얘기예요그질문은지금우리에게도동일합니다근데그질문을지금예수님을부인하고예수님을저주한그베드로에게또말안듣고다시어부짓하고있는그베드로에게지금예수님께서나타나셔서같이식사를하시고그리고질문하시는질문이에요여러분이만약에사람에게네가나를제일사랑하냐라고물어볼때는내가사랑하는자아니면안물어봐요나는너를지금도사랑하는데너는어때하는얘기예요우리가만약에내가싫어하는사람이나사랑한다그러면은그것도참큰일인얘기거든요우리스토커나그우리가막정말두려워할만큼싫어하는그거는뭐야나는싫어하는데그사람이나좋아한다고막할때우리가그거는정말모르는척하고아무상관없는그것보다훨씬두려운거고훨씬싫은거고훨씬뭐야우리가그경계하는거잖아요그사람한테너나제일사랑해이런거안해요그런대화자체를하지않고그릇쓰는사람하고결코같이밥먹고그렇게안합니다예수님께서정말예수님을뵐면목도없는데변명할어떤여지도없는데그베드로에게나타나셔서물으시는말이너왜그랬냐뭐했냐따지는것도아니고또다시할래안할래그러시는것도아니고네가나를사랑하느냐고물으십니다우리가연태예수잘믿는다고잘믿겠다고열심히왔어도우리베드로와같이예수님앞에합하지않은정말우리가상황상황따라서한눈팔고딴소리하고딴짓한거수도없이많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것은 나는 너를 사랑해요.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함으로써 상급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해야 된다는 안 하면 벌 받아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난 은혜를 갚아야 돼 하고 그런 의무 책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 왜 나왔고 우리는 지금 왜 살아요? 뭐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왜 해요? 바울은 아주 단면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있다. 내 안에서 그게 넘쳐서 안 하면 아니 되는 그러한 강권하심이 있는 거예요. 강권이라는 거는 완전 저기 영어로는 그게 나를 컨트롤한다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컨트롤할 만큼 내게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냥 가게도 하고 서게도 하고 앉게도 하고 말하게도 하고 섬기게도 하고 다 내놓게도 하고 또 아무것도 못하게도 하고 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컨트롤한다. 근데 뭐를 컨트롤해요? 내 마음을 컨트롤해.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라고 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 뜻을 컨트롤해요. 뜻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내게 딴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외에는 내가 그거 이것을 함으로써 뭘 함으로써 안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삶으로써의 다른 어떤 계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랑하는 감정과 사랑하는 그 뜻이 나를 완전히 컨트롤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과 목숨 다해서 우리의 지성을 다해서 우리 가진 힘이라고 해봤자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 정말 아침 안개 같은 들에 핀 그 들풀 같은 들꽃 같은 그런 정말 지금 있는 것 같고 산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우리들 마음과 뜻을 다해서라 그래도 마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심히 부패하고 썩은 것 악한 생각으로 까득한 그러한 우리들 그러한 마음과 뜻 다해봤자 하나님 앞에는 그게 다 쓰레기예요. 정말 오물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하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뭐 난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채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생각을 컨트롤할 만큼 내 생각을 뭐예요? 사로잡고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힘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의 생명이 되는 그러한 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내가? 베드로같이 큰 소리만 쳤고 마음만 앞섰고 나는 할 수 있고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지 못하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너 사랑해 너는 나 사랑해 하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그 사역하는 분인데요. 정말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나님께서 나이 어려서 젊었을 때부터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아들로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그 아들이 정말 그 삶 속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것이 다 드러나고 공개되고 교계에서 사람들 속에서 그냥 버려지고 매장됐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걱정이 돼서 만나러 갔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어떤 수준인지 아니까. 아멘.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낮추신 것은 하나님 앞에 세우려 함이니까 마침내 복주려 함이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니까 절대로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그 마음이 정말 그 가라앉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걸로 인해서 교계에서 그 매장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자로서 그 정말 떨어져 있을까봐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 만났어요. 그랬을 때 그의 간증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자기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정말 박수 쳐주고 있을 때도 알았던 말씀이요. 자기 입을 통해서도 전했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정말 면목 없는 뭐라고도 변명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도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도 정말 용서해 주세요 말할 그 염치도 없는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양을 치라는 그 말씀대로 그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심에 대해서 성령으로 하게 하심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뜻대로 원래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우셨는데 그래도 그의 가진 재능과 그의 가진 모든 것이 다 전에는 모르는 사이에 섞여져 있었고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이름이 한국 전역에 세계에 알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성령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로 회복시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은혜로 정말 성령으로 사는 그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아 정말 복음을 알았네요. 복음을 만났네요. 복음은 우리의 의가 다 부인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의만이 살아있습니다. 인간의 의가 있고 외모가 있고 뭐 인간의 어떠한 재능과 그 노력이 있고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바벨탑 짓는 거지 교회는 못 지어요. 교회는 성령께서 친히 성령의 은사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어주시고 역사하셔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남편이 목회를 지금 해오는 동안에 30여 년 우리가 선교 해오는 동안에 제가 남편하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예수님 외에 말씀 외에 다른 믿기는 필요 없다. 성령님이 구원하는 자를 더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끌어모아서 우리의 힘으로 끌어모아서 우리의 어떤 그 건물과 그런 걸로 끌어모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인을 만들어도 그거는 예수님의 몸에는 안 들어가요. 그거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생명으로 이어졌어요. 성령으로 이어졌어요. 믿음으로 이어진 것이지 사람이 모아서 이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못해요. 교회 안에는 음부 세력이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것이나 세상 것이 들어갈 수 없다예요. 그게 들어가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일본 자매들, 헌신자들을 데려다가 쭉 공동생활할 때 항상 얘기해요. 우리가 천국 그대로 들어가면 천국이 천국 아니게 된다.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속사람이 천국을 이미 가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개 내가 천국 들어간다면 거기에는 각각 너와 나와 모든 그게 거기서 이 땅에서 그 싸우고 갈등하는 그 모든 게 거기 가서 또 할 거 아니에요. 육은 성령을 거스리는데 그 육이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나는 천국을 이미 가진 자인 겁니다. 나는 죽고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참 생명,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이지 내 생명이 아니에요. 나는 없고가 우리의 복음의 제일 처음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왜? 그건 육이니까. 육 안에는 성령이 역사 안 하십니다. 육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장사 지나서 그냥 옛것은 지나갔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대는데 우리가 그 죽은 시체를 갖고서 아무리 포장을 해서 아무리 회치를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교회는 영생을 가진 생명 공동체지요. 이 땅에 죽은 것 같고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내 양을 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면목이 없고 이제는 죽기까지 따라오리니 뭐하고 대답할 수, 그 뭐라 그럴까 염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살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려서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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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엄마만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크면서 사춘기 가면서 자기들의 삶을 찾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이 녀석들 봐라 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 아이가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하지만 근데 수준이 그렇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 맞지 않아서 그 아이가 나를 사랑 안 해가 아니라 그냥 그 수준을 그대로 사랑이라고 받아줘라 그러세요. 그래야 사랑이 자라가지.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부인해버리면 어떡해요?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 우리 수준 모르시겠어요?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데 여기서 문소리만 나도 고개가 돌아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면서도 생각에 뭐만 있으면은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중에도 딴짓할 수가 있고 예배 속에서도 내 눈은 뭐 내 생각은 밖에를 막 헤맬 수가 있다고요. 그런 우리들의 사랑의 수준을 그분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 그러한 수준으로 그거를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 그렇게 우리를 무한 주시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했을 때 네가 그러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해? 이렇게 안 하셨단 얘기예요. 너 앞으로 어? 죽기까지 따라오니 하더니 뭐 사랑한다고 그렇지만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 어떻게 알아? 내가 널 어떻게 믿어? 그렇게 안 하셨어요. 물론 우리에게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필레오로 물으셔요. 우정 같은 그러한 단어로 물으시지만 세 번째의 질문에서 예수님은 아카페라고 표현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요 세 절이에요. 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요 세 절인데 거기에 요 그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번이 어떤 것에서 나오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질문은 그거 한 가지예요. 너 나 사랑해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첫 계명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과 목숨 다해서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의 계명의 전부고 사랑은 율법을 이룬다. 제가 지금 이제 뇌경색으로 편찮으신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지금 한 25년 심한 당뇨로 고생하다가 파킨슨병까지 걸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어머니보다 훨씬 나쁜 상황입니다. 10분도 못 걸어요. 그런 상황인데 일본에 떨어져 있어서 제 몸이 지금 태평양을 놓고 항상 마음이 찢기고 몸이 찢기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가제니 엄마가 저를 딱 붙들고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그러시고 또 남편은 물론 저를 엄마 두고 오라고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엄마 옆에 있으라 그러지만 제 마음이 또 모른 척이 안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하나님 손에서는 이게 어떻게인가 분명히 길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주님한테 자꾸 인도하심을 구하고 제가 엄마 보고는 엄마가 나를 의지하고 날 붙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괜찮아요. 내가 엄마를 절대 혼자 버려두고 가지 않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또 남편에게도 내가 가도 남편은 제 몸이 약한 줄 알고 있고 자기를 내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돌봐서 자기가 돌봄을 받는 것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여러 사람들한테 돌봄을 받고 있는데 내가 가면은 그 모든 게 끊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고 저만이 할 수 있는 것 또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도 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딸로 그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오늘도 함께하고 있고 돌보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 속에 그들이 살도록 또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복된 고백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도록 그것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왜? 제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웠을 때라도 하나님이 제게 친히 나의 목자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목자가 되지 않았고 주님이 제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살 수 없는 주제에 남들에게 오히려 베풀고 돕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희 남편도 몸이 병약해도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목자 되심 속에서 강건해질 때 오히려 정말 누워서도 기도하고 이어진 영혼들 많으니까 남에게 수종을 받다 할지라도 정말 누군가가 기저귀를 채워주고 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양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양들에 대해서 먹이고 그리고 치고 지금 하라고 한 그 예수님의 하게 하심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누워만 있는 사람에게도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저희 남편이 저희 어머니가 병든 사람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지금 사역하던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양들을 맡겨주셨었잖아요. 연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제가 바라는 거예요. 엄마 그냥 노인으로 그냥 정말 아 나는 노인이니까 아기 같아지는 거야. 그렇게 가시겠냐? 병자로 가시겠냐? 하나님의 딸로 성령으로 엄마는 나이 들고 엄마는 뇌경색이 걸리고 엄마는 육체적으로 약해도 성령님은 병들지 않았고 성령님은 약해지지 않았지 않느냐? 엄마 보고 옛날에 하던 식으로 몸으로 섬기라고 안 하고 나가서 막 전도하라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성령님이 분명히 지금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일, 그것을 하게 하실 하나님을 제가 믿는 거예요. 저희 남편도 동일합니다. 정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다고 그 일본 땅에서 그 성도들을 데리고 그렇게 헌신해온 그 아들이 지금 자기가 말이 더듬어져서 설교를 못하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서 나는 버려진 사람처럼 지금 죽는 날만 기다려가 아니라 지금 육체는 안 움직이게 됐지만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성도들을 들여다보고 일하던 그 것이 다 그쳐도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냐 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너 사랑해 라는 그 고백을 들으며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계속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하나됨 속에서 정말 우리가 모든 사역의 출처가 성령님인데 그 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아들이 숨이 지는 그날까지 뭐예요? 사랑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듯 사랑하도록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상에서도 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라고요. 저는 제가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그것을 많이 체험해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해줄 수 없었고 내가 해주고 싶은 거 해줄 수 없었고 당당한 거 사람들 앞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거 해줄 수 없었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앞에 네 그러고서 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행복했어요. 제가 사실 그 사람도 사랑한다고 뭐 해준 거 하나도 없다 생각해요. 오히려 제가 내가 하루를 살아도 사랑하다 죽을 거고 아주 사랑하는 그 한 가지에 머리 박고 왔지만 제가 저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제가 사랑했다가 아니라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고 사랑받고 왔다라는 걸 압니다. 양을 먹이고 치고 그것은 더군다나 자기 양도 아니고 이게 지금 예수님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 먹이고 치고 해서 자기가 버는 거 자기가 얻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양을 먹이고 친다는 거는 그 양 옆에서 그 양에 대한 뭐예요?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는 실질적인 섬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랑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아프지 않고 그들이 안전하고 그들이 잘 자라기 원해서 그들이 편안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애정을 갖고 사랑으로 섬기면 그것이 내 삶의 행복인 거예요. 아프면 같이 아프고 우리 양 치는 거 저는 실제로 양을 안 쳐봤으니 잘 모르지만 들에 가서 추울 때도 뭐 할 때도 그 양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리 때나 뭐 나오면은 지켜야 되는 그 입장이잖아요. 나는 사람이니까 가서 테레비 보고 사람끼리 파티하고 즐겁게 맛있게 따뜻한 데서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걸 할 수 있나? 예수님 사랑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양을 사랑해서. 저는 이제 그 목회자 아내로서 또 제가 선교사로서 사역해 오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목자가 되고 교회 사람들이 양이 돼서 그것이 마치 자기 양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베드로 포함해서 다 예수님의 양이에요.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그 양들보다도 더 큰 잘못을, 죄를 예수님한테 직접 저지른 사람이에요.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지만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믿어서 잘 해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안에서 하게 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여자라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엄마 사역이니까 전매겨라. 그리고 기저귀 갈아주고 또 울고 뭐하면은 괜찮아 괜찮아 다독거려줘라. 잘하는데 모든 것이 과정이 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때 돼 안 돼를 그냥 해버리고 너는 싹수가 노래 너는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안 돼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북돋아줘라. 성령님은 아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수준에 그분은 한 번도 기대를 해보신 일이 없기 때문에 실망도 안 하세요. 저희 조카가 저희 동생 결혼해서 16년 만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귀해요. 그 사촌끼리에도 한참 이제 나이가 저가니까 사촌들도 너무나 다 자기 아이처럼 이뻐했어요. 그냥 저희 어머니도 너무나 기쁘고 정말 기도해서 얻은 딸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딸이라고 너무나 좋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 그렇게 이쁘지. 지금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은 정말 똥을 싸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뭐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고 막 기도를 하시니까 엄마가 하나님께서 그러나 네 마음에 그에 대한 요구가 나오면 그 이쁜 게 하나하나 뭐예요. 불평이 되고 섭섭함이 되고 초조함이 되고 그 기쁨이 없어진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뭘 잘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일어나서 기뻐하고 우리가 살아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냥 주저앉아 너는 실패했으니까 너는 뭐 사역자로서 안 돼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날 사랑하냐? 나 너 그렇게 했어도 계속 사랑해. 내가 너를 선택한 거는 너를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제가 아까 그 여자랑 말씀 안 전하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라고 하는 거는 뭐든지 하겠는데요. 말씀대로 그 사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하실 거니까라는 걸 믿을 수가 있는데 말을 하는 거는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을 해요. 나는 듣고 순종하는 건 하겠는데 말하는 건 못하겠어요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셨어요. 하라 말라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건 또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쓸모없는 너를 쓸모없게 그대로 버려두려고 하지 않는 내 자비를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저를 살리시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먹이시고 저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느 면에서 은사를 가진 것도 아니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자비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저는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지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뭔가를 가져서 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양을 치라고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이 양이요 어렸을 때도 있잖아요. 또 아플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다루는 게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기 하나를 키우더라도 아기를 낳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살면서 계속 자라면서 있는 그 모든 시간에 우리는 엄마면 엄마여야 되고 아빠는 아빠여야 되는 거지 뭐 학비만 돼서 되는 거 아니고, 어려서 젖만 먹여서 되는 게 아니라, 그만둘 수 없는 직책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 보고 그래요. 어떻게 목사들은, 제가 이제 남편 목사니까, 목사님들은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양이고, 나가면은 양이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돼? 하나님이 내게 이어주셨으면 그 사람이 내게 지체고 내게 사랑하는 자지. 내삶 속에 있는 모두가 그렇지. 가족은 가족이고, 친구는 친구고, 내 교회 성도는 성도고, 어떻게 그렇게 다 구분이 돼? 가족도 주 안에서 이어지면은 그것이 지체예요. 친구도 주 안에서 이어지면은 그것이 우리의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성도가 뭐, 너나 나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신 그 사랑이, 아기 때는 젖먹이고 기저귀 개어주고 다 닦아주지만 조금 자라면 그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자기가 할수 있도록 우리가 뭐야, 젖도 떼고, 손도 놓고, 그 아이가 하도록 자꾸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아프면 또뭐 해주지만, 나면은 또손 떼고, 이거를 계속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서 해야지, 목사님들이 만약 교회 성장을 위해서 자기 어떤 비전을 위해서 성도들을 쓴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얘기예요. 우리가 그 목자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목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내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돌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양을 치는 거고, 먹이는 거고, 돌보는 거예요. 왜? 어부인 베드로가 양 치는 건 몰라요. 지금 예수님의 양을 치려면, 예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하는 그것밖에 베드로가 양을 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큰 며느리가 가정적으로 참 불행하게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엄마가 되기가, 좋은 부모가 되기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임신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아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하나님에게 묻고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된다. 누구도 애기 낳아서 엄마가 되는 거지. 엄마 해보고 애기를 낳는 사람 없으니까. 결혼도 그렇고 삶도 다 그래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가지셨으니까 우린 그분에게 묻고만 하면 돼요. 목사님이 돼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에게 묻고 지시한 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다른 목사님들한테 물어도 소용이 없어요. 은사가 다르고 배치가 다르거든요. 우리 아이 키우는데 내가 딴 사람한테 물어본다 그래도 우리 아이하고는 적용되지 않는 거 천지입니다. 아이는 육아책 보고 키울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어떤 지식에 도움은 받을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의 그 상황에 지금 맞는 거는 하나님만 아세요. 내가 옳은 걸로 한다고 해서 맞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상처를 주고 가장 파괴력이 강한 것도 또 사실이에요. 왜? 잘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복음은 내 의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 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를 하나님한테 물어야지. 내가 해서 그게 먹히고 그게 잘된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그래서 좋은 부모라 잘 키웠다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 자녀를 너는 지금 내 자녀로 키웠냐? 네 자녀로 키웠냐? 세상에서 성공하는 아이로 키웠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키웠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나님의 영혼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계산을 하세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남한테 칭찬받고 성공했다라는 소리 들으면 나보고 애 잘 키웠대요.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한테 듣고 배우고 저자라기 바쁩니다. 왜? 지금도 제가 저의 할 일, 저의 살 길, 하나님이 아니면은 제가 스스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가장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은혜교회 초창기부터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일이 있어요. 세상에는 잘 갖춰진 조직에 뭔가 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모든 일들이 사람 보기에는 갖춰진 그런 교회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빈틈없이 잘 해놓은 데는 성령님 들어갈 자리 없대요. 성령님 역사할 자리 없대요. 사람이 보기에는 칭찬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뭔가 성공한 것 같지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불어나는 것만이 아니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 속에서도, 그리고 속에 있는 죄들이 다 들춰나서 시끌벅적하고 냄새나고 뭔가 하는 그 속에서도 뭐예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알아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계속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때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내어쫓지 않은 게 너무나 신기해요. 그런 베드로를 갖다가 그대로 초대교회에서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말하자면 받들었다 그럴까?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이 실수하고 뭐 하면 어떡해요? 인간이 똑같은 연약함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돌던질 뿐만 아니라 교계에서 쫓아나고 매장하고 죄인시 취급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사역자가 자기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복음이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복음이 죽은 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 아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뭐예요? 먼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내면을 다 끄집어 내시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복음으로 살도록 은혜 베푸시는 길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못하신 게 아니라 그러한 내면, 그러한 연약함, 그러한 인생인 거를 보게 하시고 그거를 제자들 앞에서 다 드러내신 그것이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해 하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시기 전에 필요했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자기의 주제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정직해야 됩니다. 회칠하면 안 돼요. 회칠하면은 바리새인 쪽으로 가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정말 임신 중독 중에 낳을 수 없는 중에 키울 수 없는 중에 남자아이 넷을 주셨으니까 말세에 정말 하나님의 일꾼을 주셨다라고 믿고 예배 예배 예배로 키웠습니다. 말씀 말씀으로 키웠어요.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고 이 아이들이 천국 가야 되는 것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연약한 몸이 그 남편과 그 아이들의 정말 걸음이 되고 발판이 되는 그 한 가지로 제가 아주 저의 삶의 사역으로 삼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주시기를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한테 의로 받아들여졌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자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처럼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형상을 그 아이들에게 요구하고 그거를 어떻게든가 만들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를 가슴치는 아이로 키우려고 하시는 거라를 안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가슴치기 전에 그 아이들이 가슴치는 일을 안 하게끔 자꾸 가르치고 자꾸 그쪽으로 인도하는 데에 내가 수준이 그런 엄마인 거예요. 원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합하기를 원하면서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도 자꾸 뭐예요. 인격적이고 잘 갖추어진 상품 같은 그리스도인, 그거를 자꾸 되라고 그러고 만들라고 하는 그러한 노력하는 그러한 그거, 우리의 원함과 다른 줄로 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밖에 되지 않는 그건데,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보다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갖추고 뭔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포기하면 뭔가 내가 게으른 것 같고 내가 악한 것 같고 그것이 오히려 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도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선교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주신 말씀은 내가 너 사랑하듯이 하고 내가 너 용서하듯이 하고 내가 너 섬기듯이,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저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받아야만 사는 저인 거를 이렇게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거를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어떻게 할까는 아주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할까요가 벌써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이란 답으로 탁 오는 거예요. 거기서 궁리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키우시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주님이 계셔서 물을 수 있죠, 들을 수 있죠. 우리가 잘못하면 빌 수 있지요.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거는, 사랑하는 거는, 그분에게서 떠날 수 없는 거는 이 세상에 그런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디 가서도 그런 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내가 물어보는 대로 다 답해 주시고, 내가 빌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위해서 피 흘렸잖냐, 죄를 아는 자체가 네가 그거를 지금 토해내고 내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네가 지금 벌써 용서받은 거야. 네가 이미 나의 의를 가졌어. 너는 없고 이제 네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네 안에 내가 살지 않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염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도, 어떤 연약함을 가진 모습이라도,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고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할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주저앉지 마세요. 주님은 오늘 그냥 단순하게 네가 날 사랑하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모든 사람보다 나 사랑하냐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정말 쓸모없는 자를 그대로 버리시지 않고 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제게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게 하시는 그 살리우심이 저에 대한 자비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하게 하심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사랑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하심이 있어요. 가장 어려울 때에도, 가장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할 때에도 주님은 내 안에서 하게 하신다에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 졌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결함 있다고 버리지 않고, 우리가 병들었다고 버리지 않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물어보세요.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너는 어때? 그러면 너도 너의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 내가 이어준 그 내 양들, 너에게 맡겨준 그 사람들을, 내가 너의 기저귀 갈아주듯, 너 토해낸 거 받아주듯, 내가 너를 다독거려주듯,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듯,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듯, 너도 그렇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양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치나, 예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하면 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의 양이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우리 자신도. 우리가 익힐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것을 받음으로써만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은 내게 먼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돌보셨고, 그분이 나의 목자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그걸 익혔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제대로 빛 한번 못 보고, 뭐가 성공 하나 하지 못하고, 남한테 인정 하나 받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상처들과 열등감과 그런 속에 버려진 게 아니라, 나의 잘못과 나의 어떤 죄 속에서 그대로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찾아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고, 내가 너를 찾아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들의 그 조그마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그냥 실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없이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없이 여기시지 아니하고 받아주심처럼, 오늘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어진 모든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게 하심처럼 오래 참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모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신 그 기쁘신 소원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늘 버려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내 말이 잠잠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